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목자 목녀가 언제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을 구원해서 이제 오늘 세례식도 할 것이에요. 그런데요, 태어났으면 잘 기르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오히려 뱃속에 이렇게 열 달 있을 때가 편하지 낳아서 잘 기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자를 잘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제자도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로 제자로 산다는 것,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목자와 목녀와 성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가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뭐냐? 철이 안 든 거예요, 아직도. 오래 믿었는데 철이 안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오늘 2절,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도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잘못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단다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어느 진영에 들어가면 사탄이 쓰는 방법이 다양해요. 처음에는 물리적인 방법 써요. 핍박하고, 예, 감옥에 가두고 투옥하고 그래요. 공산권, 희교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으로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남한에는요, 이단 사상에 미혹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가 너무나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단 뒤에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드는 것과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에너지를 소진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방해를 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이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제거해야 된다고요. 교회 존재 목적을 흔드는 세력들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2절에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기 작은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끼리 잘못하면 끼리끼리만 관심을 갖고 또 밥도 먹고 그렇지 새로 믿거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낮은 것으로 흐릅니다.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도 써놨어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외국 사람 고아와 과부를 참 불쌍히 여기세요. 진짜 불쌍히 여기세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4절도 이렇게 써 있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그랬어요. 듣지 못한 사람 귀머거리, 눈이 안 보인 사람 소경,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약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으로 약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새로 믿는 분들이 실족하는 것을 모르고 교회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요,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새로 믿어보려는 사람들, 새로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끄떡 없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 뭐 교회가 이 모양이냐, 왜 싸움박질을 하냐, 목사가 저 모양이고 장로가 저 모양이냐,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본받을 게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면 큰일 나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은 안 떠나요. 그냥 보면요, 제가 여기 개척 나오기 전에 있던 교회 시험 들었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목사가 농협이나 교회 보증 세우고 돈을 다 얻었어요. 수십 명. 그 시대에 천만 원, 이천 명은 농촌에서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목사가 어디다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니까요, 다 떨어져요. 150명 됐던 교인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오래 믿고 믿음 지킨 사람 70명 딱 남았어요. 물론 제가 올 때 한 3년 반 있었는데 다 회복됐어요.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아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무서운 줄 알아야 되나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상처받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집 나간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얘기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가 굶어 죽을 지경 되니까 오잖아요. 그런데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20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집 나갈 때는 아주 쉬운 얘기로 양복 쫙 빼입고 나갔을 것이에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런데 돼지의 쥐엄 열매도 못 먹었으니까 빼짝 말라갖고 옷도 탁 떨어지고 그지같이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산 거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분명히 아버지는 날마다 그 집에서 기다렸어요. 그 아들 언제 오나, 저건 내가 뻔히 아는데 가서 저게 허랑방탕하고 저게 그저꼴된 데인데 아버지가 왜 자식을 몰라요? 그 자식이 나가서 어떤 행동할까 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린 것이에요. 그가 왔을 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영혼이 이렇게 오기를 원해요, 주님이. 근데 우리가 안에서 잘못해서 떨어뜨려요? 이건 엄청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같이 읽겠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써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동기는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 구원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여러분, VIP를 꼭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의 삶 그 목자 목녀 할 때 다섯 사람이 목원이라면 한 사람이 다섯 명씩 정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럼 스물다섯 명이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 다섯 명 중에 한 명 고르는 거예요. 그럼 다섯 명이니까 다섯 명이 되는 거잖아요. 젊은 층 목장인데 나이 든 분, 연세 드신 목장인데 젊은 분을 받아서 아들, 딸처럼 또 돌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목장에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이 사람은 인생이 절망이구나. 우리 목장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사람들을 VIP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원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 그 사람들을 정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기도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 목장이 끝나기 전에 VIP를 하여 꼭 기도하셔야 돼요. 목장 안 하는 목장은 꼭 하세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꼭 VIP를 정하고 목장 모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결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목원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만이 진짜 활력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목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목장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목장 와서 시험 들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영혼을 맡길 만한 목장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목장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감동을 주는 섬김이 있어요. 감동을 주는 섬김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길 때 감동을 줘요. 시간이 없는 사람,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서 섬기면 감동이 오잖아요. 물질이 없는데요, 없는 물질을 아껴서, 꼭 큰 거가 아니에요, 값진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할 때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건강, 자기 건강도 안 좋은데요,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섬겨요, 그럼 눈물 나요. 이게 감동을 주는 섬김이에요. 감동을 주는 섬김이 있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요,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점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아이가 열이 나요. 그러면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열이 떨어지거든요, 진짜. 그런 경험들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일 때마다 목장에서 구체적인 기도해야 돼요. 추상적인 거 말고요. 내가 1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없다고 기도했더니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거, 그때 매주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영접시키고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서 목자를 세워서 분가하면 제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잘 아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자로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다는 얘기는 우리 목장에서 한 영혼이 구원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목자로 분가해 나가는 거, 그러면 이 목자는 한 사람을 제자와 삼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비전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목원 중에 내가 누구를 이제 목자로 삼아서 분가할까, 이 생각을 딱 언제나 갖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 시킬 꿈을 가졌기에 예수를 영접하면 밀어넣는 거예요. 생명의 삶 듣게 하고요. 생명 들어서면 빨리 새로운 삶 듣게 하고요. 새로운 삶 들으면 경건의 삶 듣게 하고요. 경건의 삶 들으면 하나님의 경험의 삶 듣게 하고요. 그게 기본 코스예요. 그 정도는 들어야만 목자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목자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넣어야죠. 자꾸만. 그래야 튼튼한 제자다운 목자로서 한 사람이 서갈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아직 목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도 안 들어오니까 제가 갑갑한 거죠. 그러면요,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보면요, 목자 자신이 목원보다도 영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서 13주 한 사람이랑 대화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오래 믿어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보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설교만으로 안 돼요, 그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잘, 우리가 잘 가정교회,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생에. 이 확신을 가지고 와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목자는요,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당신의 집에 모십시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자기 집에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공개 안 하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렇게 돼서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요, 집 형편을 보아야만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는 잘 아셔야 돼요. 뭐 워낙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시작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집을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오시는 거 싫으세요? 목장 지금 안 드리는 가정, 저기 우리 자매나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오는 거 싫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의 집에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되는 거라고요.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목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집을 가고 싶다 하신다. 당신의 집 좁아도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좁은 집이다면요, 갔다 오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 집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웁니다. 꼭 주님, 우리 아무개 목원 저 집 크고 좀 넓은 집에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자도요, 그런 집을 안 가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사는가 모르는 거요. 아, 힘들겠구나, 어렵구나,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도 그렇잖아요. 왜 가봐야 돼요? 안 가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딱 가서 보고 오면요,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도 책임감과 섬김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가정교회 여러분, 우리 같이 전하는 게 힘든 그룹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 어떤 사람이 힘들죠? 목자 목녀 해보니까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요, 목자 목녀 안 하는 사람. 뭐 얼굴을 뜨거워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 목녀가 이제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래 믿은 분들이 뒤에서, 그래, 목자 목녀는 섬기라는 거 목사님이 설교하더라, 어디 잘 섬기나 보자, 그러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코치까지 하네요. 목자 목녀의 섬김의 동역자가 되고 은혜 동역자는 안 되고 은혜 받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목자 목녀가 일어가면서 쉬운 얘기로 오래 믿은 그 권사님이나 그런 분이요 거치장스러워요. 아십니까? 오래 믿고 정말 꼭 부탁을 할게요. 목자 목자가 안 되는 분은 언제나 목자 목녀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천국에서 상급받을 때 목자 목녀와 함께 상급받는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예. 다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목자 목녀 못하시는 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꼭 섬김의 동역자 목자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 용서는요 제자도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초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에 달린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안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믿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자가 되는데 이 용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으면 집에 갔네. 그 사람 생각나요 안 나요? 아니, 나는 생각나대요. 그러고요 그 사람 묵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화가 올라와요. 잠이 안 와. 저만 그런가 봐요? 나는 그래. 막 잠이 안 와. 막 화가 나. 그럴 수가 있어. 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냐? 소화가 안 돼요. 아, 소화가 안 돼요. 잠도 못 잤고 속상한 거잖아요. 속상한 거. 그럼 건강이 좋아져 나빠져요. 나빠져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감정의 지배를 받고요. 심하면요 어떤 사람은 혈압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에요 위궤양 걸려요. 더 심하면 불면증 걸려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용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건강하게 못 살아요. 이걸 왜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못 보지만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 때문에 혈압 올라간 사람이 여기 있죠? 반드시요 해결하세요. 오늘 이 설교 듣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혈압 올라가요. 왜 그 아픔을 겪고 살려고 그러세요? 그래서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선두에 선 사람이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쓸모가 없어서요 사탄이 사용도 안 해요. 당연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언제나요. 그러니까요 충성하는 안 하는 사람이면 사탄 건들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충성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만 드리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사탄 건들지도 않아요.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들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언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뿐더러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또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그러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붙들고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여러분이 읽으세요. 이거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셨어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교회를 깨고 공동체를 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교회가 이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지금 가정교회라는 순천강남교회 그 교회가 그랬던 교회였거든요. 장로님들이 2층 3층에서 싸우는 교회였었어요. 니파네파 다 갈리고 그때 한 600명 모였을 때였었어요. 근데 가정교회를 하고 나서 그게 완전히 변한 거야. 참으로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장로님들이 정말 목양을 잘하는 교회로 초원지기가 돼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장로님들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이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해요. 예,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요? 회개하는 사람의 편이고요 용서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회개하는 사람 편, 용서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예, 그래서 꼭 제자도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세 번째는요 시작.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5절 6절이에요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떨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아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생각했는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겨자씨가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코끼물을 흥 해도 날아가서 못 찾아요. 그렇게 작거든요.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떨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역사가 있으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전 요새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요. 정말 기도가 전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에 왕직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시험에 들어도 교회를 안 오네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속상했어요. 걔 꼭 예수 잘 믿어야 되네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서재에 앉아서 걔가요 어느 날이요 아주 신통하게요, 예, 그러니까 그 초코세를 이렇게 한 박스를 사와서요, 목사님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사왔습니다. 그러고 제 방을 누르더니 얼른 주고 갔어요. 그걸 이제 제 밑에다 이렇게 서재 밑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고 초코세를 하나 이렇게 들고 먹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왕직이 지금 교회 꼭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눈물이 찔끔 나대요. 그런데요, 그날 왔어요. 그날 와서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요, 목사님한테 해붙이고 가서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교회 잘 와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요, 저는 확신해요.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크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 어려운 일 많잖아요. 결국요, 목자 목녀는 결국 기도사여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제 목사님이 이제 목자 목녀들이랑 만나는 것은 1년에, 거기는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한번 만날까 말까요. 만나시면 꼭 이런 걸 물어봐요.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 배우자와는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직장생활을 잘 하는지, 아이들은 잘 자라는지, 또 목자 목녀 되면 목장 식구를 섬겨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되는 거 다 알지? 그러면 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제 목사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런데 목자 목녀의 사역은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부도난 사람, 직장에서 잘린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결혼 관계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목자 형님, 목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왜 목자 목녀로 세우셨는 줄 아세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다 아신 하나님께서 목자 목녀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로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기도 사역하라고. 기도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하고요, 또 물러서야 돼요. 절대 목자 목녀들이 목장 식구들을 내 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양이라고 성경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요. 여러분이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괜히 목자 목녀 여러분 쓸데없이 부담감을 가지고 일하지 마세요. 기도의 사역만 잘하세요. 그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것이 별로 없어요. 꼭 부탁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쓰러지지 말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자도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과 이웃의 종이 되는 것이 제자예요.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으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종은 주인의 필요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면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거죠. 8절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종에게 주인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주저앉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권사님이 주저앉느냐고요? 신앙생활하다 권사가 돼서 왜 주저앉아요 도대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썼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했고 십일조도 잘했고 건축업도 할 만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심하면 이제 목장도 안 가고 직분도 필요 없다고 또 막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 더 심하면 이제 옮기고, 그래서 목사는 느지간이 독식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세는 주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한 거지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든 사람 100%의 공통점은 자꾸만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후배들에게 그래서 물어요. 이제는 너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아까 잘 기도해 주셨어요. 목회란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고요, 목자 목녀의 자세예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목회하고 싶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주인이냐? 당신이 주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찾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종을 찾으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오고요, 하라 하면 하기 싫어도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종.
정말 주님이 맘 놓고 부려먹으시는 종, 이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30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 잘 아셔야 돼요.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도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큰일 했다고 생각해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란 얘기예요. 주님이 찾는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참 크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자가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될 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칭찬 듣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로 이웃의 종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네요. 아니 목사님 좀 와주세요 하면 못 갈 때가 있는데 언제나 못 가도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식 못 갈 땐 무지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전에요. 특별히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멀리 못 가면 제가요 안 간다고 마음이 편한 거 아니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못 갈 때 참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셨어요.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요 섬김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시대의 가치관을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여러분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는 왜 높아지려 해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직분도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요 무슨 직분이 계급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뭐냐?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종이에요. 가정교회를 오래 해도요 목자 목녀 중에 목사님 목회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목사는요 목자 목녀의 목양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모든 부모는 그렇잖아요.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겠죠? 그건 다 알잖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주님 앞에 꼭 저보다 상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목자 목녀들이 천국 가서 목사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도록 성공시키는 것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주위 사람들이 내 성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볼까요?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의 성공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위 사람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위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보면 비로소 여러분 자신이 참 보람있다,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새기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들이 됩시다.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정말 남을 성공시키어 종이 되어봅시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